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 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략과 행사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수석 대표가 오늘 3자 전화 협의를 하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수석 대표가 오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을 공언한 북한 정권의 전원회의 결과 등에 대해 3자 전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들은 북한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한 걸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을 배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오늘 노동당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에 대응해 소위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극난의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회복하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국가 자원과 자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채 핵무기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북한은 새해를 맞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의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제와 민생 분야에 대해선 가시적 성과가 부재하고 현실적 대안도 없음을 사실상 자인했다며 경제 분야 언급을 대폭 축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새해맞이 행사가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은 나라인 호주 시드니에선 오페라 하우스 등지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26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3년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서울 상공에 침투했는데요. 자, 이 침투가 갖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인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했는데요. 한국의 합참이 발표한 사건 개요를 먼저 좀 보면요. 네.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대응에 나서서 또 100여 발의 사격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고요. 결국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 넘게 한국 영공에 침투해서 비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번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예, 예.
결국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또 핵 무력을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했고요.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대체로 군사적 목적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네.
사실 이 무인기를 통한 지형 지물 등의 정보 파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도 밝히고 있는 대로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간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일반에 공개된 그런 사진보다 그 해상도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볼 때 이번 북한의 드론은 한국 사회 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당국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한 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 말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자폭을 했다면 그건 큰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이 왜 그런 걸까요? 최 기자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그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예.
시스템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26일 날 오전에 이제 이렇게 그 무인기가 그 침투를 했는데요. 무인기가 그 휴전선을 넘어서 그 한국으로 침투하자 한국군의 그 방공 레이더가 즉각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즉각 그 F-16을 비롯한 전투기 그리고 프로펠러기죠. KA-1이라는 그 프로펠러 그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출격시켰고 그리고 코브라 헬리콥터 이렇게 출격을 시켜서 이것을 그 격추하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코브라 헬리콥터가 그 북한 무인기를 향해서 100여 발의 이제 기관포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격추하지 못했고요. 또 강원도 그 횡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번 그 무인기 격추를 위해서 공군의 그 KN-1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펠러기인데 이것을 그 이륙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이륙 직후에 그 추락하는 그런 그 사고도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북한 무인기를 이번에 이제 한국군이 격추 못한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무인기 크기가 한 2m 정도로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그 지상에 배치해 놓은 그 방공 레이더는 이것이 포착이 되는데 전투기 등에 포착된 그러니까 F-16이나 F-15 같은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에는 이것이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잡히더라도 이것이 그 크기가 한 2m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레이더를 보고서는 이것이 그 무인기인지 아니면은 뭐 새인지 새떼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굉장히 그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설사 발견을 하더라도 이거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곳에 가서 그 겨냥을 해서 그 기관포 같은 걸 쏴서 이것을 이제 격추시켜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번에 그 침투한 것이 이제 파주, 인천, 강화도 이 근처인데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파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그 100만 가구나 되고 인천도 뭐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그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기관포를 쏘는 거는 좋은데 만일 그 총알이 무인기를 빗겨 나가서 민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장기적인 겁니다만은 5년 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 레이더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무기도 이제 배치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그 무인기 침투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가 오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격추를 못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가 한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위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국방부가 상당히 좀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학유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8일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한국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정석 장관이나 전 대변인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그런 그 한국 정부의 판단을 얘기한 건가요?
한국 정부가 사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선언하거나 공식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오히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은 그 2022년에 북한에 잇따른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동해와 서해상 북방 한계선 완충 구역에 9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남북한은 이 군사 합의를 통해서 상호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렇게 완충 구역 내 포사격을 포함해서 이미 몇 차례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데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 무인기 도발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요. 26일 날 이제 북한 무인기가 그 한국 영공에 침투하자 한국군이 즉각 이 내용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가 있는데 북한에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그 즉각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 못했다고 이제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화를 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네.
28일에는 그 대통령실 그 참모들과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그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이죠. 29일 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서 무인기 대책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도 무인기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한 점인데요. 지금 어떤 무인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예, 한국 군 당국이 이렇게 북한에다가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당일날 도발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요, 북한의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네. 필요하면 격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국의 합참본부 발표를 보면요.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서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서 운영하면서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는 송골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무인 정찰기인데요. 이 시속이 120에서 120, 150km에 달하고 작전 반경은 80km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한국군 당국이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나 도발에 더욱 강력한 무력 시위로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상당히 강한 대응인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 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진입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역시 국가 통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야권,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전쟁 위험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정작 북한의 도발에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로만 비난 수위를 높여서 불안을 조장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남북한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휴전선 일대는 비행 금지 구역인데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9.19 합의는 사실상 깨져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8년에 그 남북한이 체결한 이제 9.19 합의는 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한 10에서 한 10km 그 지역에서는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무인기든 전투기든 이런 것을 비행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놓은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남북한이 휴전선은 물론이고 일체 그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휴전선 인근에서 그 포사격을 수백 발을 하고 지난해만 그 40차례 65발 이상의 그 미사일을 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무인기를 침투 이렇게 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9.19 합의는 파기됐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그 정치적인 그 이유로 북이나 남이나 9.19 공동 그 합의가 파기됐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9.19 합의는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북한 간의 무인기 사건 이것이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이 무인기 침범 사건을 논의를 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미국과 한국은 일단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 차원에서는 긴밀하게 작은 이런 북한의 도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네.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뿐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30일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 군용 무인기 도발을 하는 등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해가 됩니다. 벌써 28일, 12월 28일 이런 전략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잠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한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과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작았을 때에는 그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대외적인 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전략이라든지 원칙으로서 표명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설명회를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이것을 한국 정부가 대외 전략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일각에서는 이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긴밀하게 맞닿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내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국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핵심은 중국 견제 아닙니까?
네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도 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그대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37쪽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최 기자.
네, 한국이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지대로 만들자 이런 그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그 세 가지 협력 원칙, 즉 포용과 신뢰, 호혜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지대로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목표다 이렇게 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아홉 가지 그 과제를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국제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핵 비확산과 그 대테러 협력 강화,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네트워크 강화, 첨단 과학 기술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협력 이런 게 있고요. 또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그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을 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이것을 그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것의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포용,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지역 그 국가들끼리 다 포용을 해서 자유롭고 번영을 하자 이런 것이지 중국을 그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도 이 한국 정부에 이 전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과 함께 또 한국의 이 목표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그 핵심 내용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라든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 촉진, 그리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 보고서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백악관은 이런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중국은 반응이 어떤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자, 중국은 이그 한국의 전략 그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발표한 그 인태 그 전략에 대해서 그 대변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각국이 협력해서 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그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배타적 소그룹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벌써 이제 쿼드 이런 그 안보 협력체를 갖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석을 해보면 한국이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을 그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담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이 상당히 지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 간그 패권 갈등이 계속 되는데 여기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미중 간에 이제 균형을 취하고 또 중국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견제 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그 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역시 미중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3년 이제 올해 초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워낙 산적해 있는 이두 나라 문제에서 좀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성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중시돼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초에 지난 11월 달이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논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된 건데요. 사실 핵심 과제는 타이완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무역 문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무게를 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하나가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북한 문제, 핵 문제죠.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그 입장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접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블링컨 장관의 새해 초 베이징 방문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늘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를 주장을 해왔는데 베이징이 과연 나서겠습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돌파구가 마련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미중 갈등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그 공급망 문제, 또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인권, 무역 이렇게 미중 간에 워낙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그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방안을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23년에도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상태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판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통된 정세 판단이고요. 다만 실제로 그러면은 새해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약간 엇갈린 그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상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마뜩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제 유일한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에 빠뜨리면서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실험의 그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북한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군사력,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고도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또 미국의 말하자면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의 하나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2022년에 국제적인 큰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2023년에는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까?
네, 뭐 흥미로운 몇 가지 그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그 12월 17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그 회의를 하면서 휴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휴전 얘기 자체를 굉장히 그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측, 예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보면 정리해 보면 휴전하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도 좋고 또 러시아도 좋긴 하지만 문제는 휴전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그 돈바스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 이 지역을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공격을 해서 거의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모두 그 탈환을 해서 그야말로 러시아를 다 밀어내고 전쟁을 끝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푸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또 기존의 입장을 그냥 유지하면서 일단 휴전을 하고 돈바스 문제는 따로 협상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 김 위원장은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요.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언 자체의 내용은 더욱 강화되고 믿을 수 있는 투쟁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맥락을 보면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제기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인데요. 더 이상의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 또는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관한 소식, 또 한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내용,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6대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루이자 애담스인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루이자 애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섬세한 얼굴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듯 했고 순수하게 만족을 얻은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화가 롬리가 그린 초상화 속의 여자처럼 매력적이었지만 할머니의 매력 가운데 뉴 잉글랜드 지방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없었다.
네, 유명한 역사학자 헨리 애담스가 루이자 애담스에 대해 한 말인데요. 헨리 애담스는 존 퀸시 애담스와 루이자 애담스의 손자였습니다. 헨리 애담스는 루이자 애담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보스턴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자란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애담스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She was born in England, in London. Her father was an
American. 루이자 캐서린 존슨 애담스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슈아 존슨은 미국인으로 메릴랜드주 출신이었는데요. 무역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해 동안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루이자의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었죠. 루이자는 런던에서 자랐는데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자 한동안 프랑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루이자는 프랑스 낭테에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덕에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남편 존 퀸시 애담스가 외교관을 지냈는데 당시 유럽 궁중에서 외교관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 부인으로서 준비가 아주 잘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애담스 페이퍼즈의 편집장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루이자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런던에서 미국 영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대했는데요. 당시 루이자 부모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네덜란드 주재 미국 공사였던 존 퀸시 애담스도 있었습니다.
애담스 가족이 유럽에 있을 때 지나가는 식으로 만난 일이 있었을 텐데요. 1796년에 존 퀸시 애담스가 유럽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네덜란드 공사직을 마친 뒤에 다시 유럽에서 다른 자리에 가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루이자 부모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가서 존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결혼식을 먼저 하게 될 건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결국 루이자 부모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존 퀸시가 런던에 와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런던에 겨우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요. 왜냐하면은 존 퀸시가 프로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베를린으로 갔죠.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 교환으로 사랑을 쌓던 두 사람은 1797년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루이자의 나이 만 22살, 존 퀸시의 나이 만 30이었습니다. 프랑스어에 뛰어나고 손님 접대를 잘했던 루이자는 존 퀸시 애담스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별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루이자가 메꾼 겁니다. 루이자 애담스는 남편 존 퀸시 애담스가 프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직을 마친 뒤인 1801년에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매사추세츠 퀸시의 시댁을 방문한 루이자는 낯선 환경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 제임스 테일러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애담스 가족은 보스턴 외곽의 시골 농장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루이자는 영국 런던에서 자랐으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죠. 실제로 루이자 애담스는 매사추세츠주에 와서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시아버지 존 애담스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은 미국 정치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나중에 존 퀸시 애담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루이자를 가리켜서 영국 여성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지냈거든요. 영국에서도 살았고 네덜란드와 프러시아, 러시아,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을 아내로 두었으니까 너무 귀족적이고 유럽적이라면서 애담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존 애담스는 일단 며느리로 받아들인 뒤에는 루이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에비게일과 루이자 사이에는 여느 고부간이나 마찬가지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에비게일 애담스는 매우 성격이 강하고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었죠. 아주 원숙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루이자가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루이자가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에게 내조도 잘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에비게일 애담스가 사망한 뒤에 루이자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담스를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한 차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존 퀸시 애담스는 1809년에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대사격이었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에 두 아들을 매사추세츠에 남겨두고 가기로 결정해서 루이자의 원망을 샀습니다. 어린 막내 아들만 러시아에 데려가기로 했던 건데요. 러시아 공사 시절은 루이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1812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과 친정 어머니까지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불화도 있었다. 정서와 취향이 달랐고 가정경제와 아이들 교육 면에서 의견 차이도 있었다. 둘 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등 성격상의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루이자는 언제나 충실하고 다정한 아내였고 아이들에겐 주의 깊고 상냥하고 너그러운 엄마였다.
1810년 14번째 결혼기념일에 존 퀸시 애덤스가 아내 루이자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두 사람은 이렇게 자주 부딪히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주 러시아 공사를 지낼 당시 영국과 겐트 협정을 끌어내서 1812년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1814년에는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런던에서 살게 되자 루이자는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미국에 있던 두 아들까지 런던에 데려오면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년 동안에 걸친 유럽 생활을 끝내고 1817년에 애덤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제임스 멀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직을 맡게 됐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에서 루이자 애덤스는 손님 접대에 분주했습니다. 자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 엘리자베스 멀로를 대신해서 연회를 주관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다시 애덤스 페이퍼즈의 편집인인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just before John Quincy became president.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일인데요. 아마 남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친목회라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이면은 수백 명이 애덤스 집에 와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그 시기, 그러니까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루이자 애덤스가 워싱턴에서 가장 접대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4년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4년 동안이었다.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애덤스 대통령 부인 루이자 역시 백악관에서 지내는 동안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루이자가 젊었을 때 유산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결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치적 흥정이 있었다, 뭐다 해서 무척 시끄러웠죠. 앤드루 잭슨이 더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요.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비교적 일찍 죽었습니다. 애덤스 대통령 임기 말에 큰아들 워싱턴 애덤스가 의문사했죠.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루이자 애덤스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루이자 애덤스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전임 엘리자베스 멀로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워싱턴 사교계 분위기를 유럽처럼 좀 더 형식을 갖춘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건데요. 특히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덤스와는 달리 행정부 정책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면은 여성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고 루이자 애덤스가 말했던 걸 보면 정치에 별로 간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Not on policy. He may have confided in...
루이자 애덤스가 정책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아내와 상의했을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루이자 애덤스가 회고하면서 정책적인 면은 여성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루이자의 역할은 좀 더 사교적인 면에 있었죠.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덤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에비게일 애덤스는 사교 모임을 싫어했고요. 남편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거든요. 루이자도 의견을 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부인 루이자 애덤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는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1개 국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비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이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1개국을 대표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처형, 성폭력,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도 즉결처형과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같은 학대를 겪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동료 대사를 대신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 일본인들의 납치와 강제 실종, 그리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1명의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국가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명은 현대 세계는 그 같은 잔인함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칭찬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1개국 성명은 이 같은 인권 침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유엔 이사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2023년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함께 다루는 공개적인 브리핑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함께할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